두 번째 교리 5항부터 7항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도르토 신조 교재 17쪽을 펴보시면 5항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르토 신조 5항부터 6항 7항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의 보편적 선포, 더욱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 복음을 보내시는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전파되고 선포되어야 한다. 6항,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믿지 않음 가운데 멸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에 흠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7항 어떤 사람이 믿는 이유. 하지만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은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어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오랜만에 도르토 신조 강의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흐름에 익숙하지 못해서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교리는 두 번째 교리죠. 첫 번째 교리의 주제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교리는 여러분들 교재 제일 위쪽에 왼쪽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제목이 나타나고 있죠. 둘째 교리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통한 인간의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고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는 구속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인생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도르토 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과연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그런 무한한 가치가 있는가? 과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도르토 신조가 4항에서 대답을 했지요. 4항에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의 가치는 무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능력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질한 무한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속자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아무리 큰 희생을 치뤘다 할지라도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간 구속자가 우리와 똑같은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인 존재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 구속자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시만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은 그래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를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무한한 본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무한한 본질을 가신 그분이 우리가 치료해야 될 죄값을 대신 치료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은 계신데 인간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우리가 되시고 그분이 죄가 되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무한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들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때 일어난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3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요 온도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땅에 만약에 기근이 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근이 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죠. 어찌하여 이렇게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이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그 결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울 때 기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죠.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기본 사람을 학살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사울 집안에 속한 후손 7명을 목매달아 달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읽어보면 만약에 고의로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피의 보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도록 되어 있죠. 특별히 민수기를 또 읽어보면 피를 흘리는 것과 땅의 형편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게 된 것은 무지한 기본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인데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기근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무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의 피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기본 사람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자 기본 사람이 이것은 물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 7사람을 목매 달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요청을 들어주고 결국은 7사람이 목매 달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원수를 갚으라는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도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의 엄중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피를 흘렸으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동물이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1조 마리의 양이 죽는다고 한들 여러분들 자녀가 죽은 그 생명의 그 피값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 집에 집안 사람이 학살당한 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 7명의 목을 매달도록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름이 없으면 결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속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그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까? 범한 만큼이지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무한한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야요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무한한 하나님을 거스린 무한한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영단번에 드리신 것은 이런 차원에서 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모든 과정들은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거짓 증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과정들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과 멸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행위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대속죄일 날 어떻게 합니까? 수염소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염소는 죽임을 당하고 한 염소는 방면하지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염소는 피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놓아주는 것은 그 다음에 참된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역할을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죄사함의 세례였던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공의 요구를 그분이 홀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시간 되지 않지요. 그러나 몇 시간 되지 않지만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무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버림당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누가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연인도 이 상태, 자연의 상태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만족할 만한 속죄가 요구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속죄 요구를 다 신실하게 반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고 그 피는 신자들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갚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종교교육자의 구호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세가지 성경 하면서 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왜 자백으로만 죄사함 받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받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율법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래요. 그 금욕적인 삶을 살든지 돌을 닦든지 무슨 괴롭힘을 당하든지 이래야 양심의 정죄감이 사라질 것 같이 느껴지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치루신 이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만 참된 죄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의 형벌을 대신 지셨고 누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가능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 일단의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것은 불특정 다수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칼빈주의자의 견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선택된 사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에 속해 있는 어떤 백성,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단에 정해진 어떤 명수가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주장, 주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보편주의자들의 주장이죠. 보편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복음 전하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보편주의자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당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견해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정한 무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불특정 다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로 믿고 믿지 않고에 의하에 따라서 수가 뭐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반은 열어놓으셨는데 나의 자유의지로 얼마나 수납하느냐 믿음으로 얼마나 받아내냐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수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고귀의 용의에 합당하게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자신이 이루신 모든 의를 정가의 방식으로, 정가가 뭡니까? 계좌이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계좌이체입니다. 저한테 1억 원의 돈이 있으면 제가 누구한테 1억 원 딱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 원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정가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전가된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고 불특정 다수, 자신의 자유의지로 믿을지 말지의 여부에 따라서 믿게 될지 믿게 되지 않을지 이것에 따라서 정해진 어떤 무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만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흔히 제한속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imited Atonement라 그래서 Limit, 여러분 아시죠?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되어 있다는 이 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말은 일정한 수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이지 구원의 효력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사망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온 인류가 200억, 300억 돼도 절대로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로 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가 하면 택함 받은 자들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파랑에 나타나는데 다음 주에 파랑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왜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그렇게 외치는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제한속죄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왜 그 사실을 강조하는가 하면 실제에 있어서 그러면 6항과 7항에 나타난 바대로 복음을 보편적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다 믿느냐 하면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모든 인류가 다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죽으셔도 사람들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발생되기도 하고 발생되지 않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일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한 일이 되고 말아요. 효력이 없는 구원이 되고 맙니다. 주님께서 애를 쓴다고 썼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의 수납에 따라서 그 구원이 완성될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은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그 다음에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죽음이기는 하지만 보편적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신 것이 아니고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른바 제한 속죄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한 속죄라는 말은 가치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뜻에서 제한 속죄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보편적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편적 충분성, 무슨 말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보편적 충분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미치기 때문이죠. 그럼 보편적 충분성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 인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류가 다 올라가느냐 하면 올라가지는 않죠. 여행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가 다 그 저울에 다 올라가지는 않죠. 이런 것처럼 보편적 충분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5항을 보면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잘못하면 보편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알미니언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요, 물질을 가리키는 것은 적어도 아니겠죠. 사람을 분명히 가리킬 것입니다. 독생자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셨지만 돼지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남자, 여자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만 것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도 그 계획을 실제로 이루지 못하는 무능한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세상을 사랑한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나타날 때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외 없이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나라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면 왜 복음을 불특정 다수에게 다 보편적으로 전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답은 간단하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선택 많이 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선택 많이 하시죠? 인상이 조금 좋아 보이면 예수 믿으세요. 현상교회 저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험상궂어 보이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신자의 행동 법칙은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인 선택과 예정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의 행동 법칙은 드러난 명령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지 누가 선택을 받았는가 선택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교리를 말하면서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보게 되지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한테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광야에 무슨 사람이 다닌다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고 가니까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거든요. 이 그가 누구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러는데 이 그가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결정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10명이면 10명 모두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맞습니다. 예수 믿어 믿게 될 것 같이 보이는 다섯 사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믿었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끝까지 믿지 않고 그저 교회 들락날락하다 그냥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제한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뭐라고 강의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요 이율 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많이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야 되고 더 많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된 건지 신천지는 그렇게 열심히 봉을 전하는데 칼빈주의를 지향하는 개혁교회는 행사라고 지나고 말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전도 문구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많이 우리 들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은요, 성도들끼리 하면 맞고, 믿고 회개하여 온 사람에게 하면 맞아요. 그러나, 그냥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지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정죄가 임해 있다고 말하지 한 번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믿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와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속죄의 제한성,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는 보편적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절대로 열심을 약화시키거나 그 일을 등한히해도 되는 그런 빌미로 제공될 수는 없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참으로 믿으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참으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집마다 빠짐없이 전부 다 복음을 전해서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 속죄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교리는 복음 증거에 매우 역동적인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품을 타는데 구슬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경품을 탈 수 있는 구슬이 있고 그냥 구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이 구슬이 있는데 경품을 탈 수 없는 그냥 다 꽝 그런 구슬만 들어있으면 그 구슬을 우리가 집을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전부 다 꽝인 걸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바꾸어 말해서 전부 다 경품을 타는 그런 구슬이라고 하면 아마 그것도 우리에게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경품을 탈 때 재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경품을 타는 구슬도 있지만 탈 수 없는 구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편적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확신하면 이 사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박이 얼마나 잘 익었는지 눈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똑똑 두드려보지요. 복음으로 똑똑 두드려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는 믿는 사람이요. 도대체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그는 믿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또 언제 믿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던 것처럼 혹시 그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였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병아리를 모으려 함이 얼마이냐 몇 번이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듯이 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요. 또 주님은 이런 말로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했고 에스겔 선지자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교를 잘 알았던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증거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예정하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율 배반이요 자기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보편적 가르침도 주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된 사람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함께 가르치는데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를 자기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교리를 자꾸 하나로 엮어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은 기도도 좀 열심히 하지 않고 전도도 좀 되게 열심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와 보편 구원론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에 내 택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갔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색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인데 그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구원 받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너는 선택받지 못한 놈이야.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이러면서 아주 매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물며 이렇게 하셨다면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 당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택함받은 자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과 복음의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두 가지를 함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물로 나오라, 값없이 돈없이 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복음을 보편적으로 선포하면 다 믿느냐?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거죠. 선택된 사람이 믿게 된다면 믿지 않는 책임은 누가 지는가? 믿지 않는 책임은 누가 지죠?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 개혁주의자의 입장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고 그래야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에 대해서 6조에 대해서 6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믿지 않음 가운데 멸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의 흠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또 복을 달라라고 말했을 때 이미 다 복을 줘서 남은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누구한테 복을 베풀어 오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베풀 수 없는 제한된 용량의 은혜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믿지 않는 책임은 속죄 효력이 유한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사실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때 이게 정말 자기의 모습처럼 느끼잖아요. 믿지 않는 책임은 인간이시고 믿는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논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설교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랬거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루디아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루디아가 평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사야서 6장에도 잘 나타나죠. 진노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방식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는 게 진노의 방식입니다. 그게 가장 그 사람을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감각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영적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겨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소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참으로 믿는 사람은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리하여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믿은 게 당신의 잘남 때문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불신앙의 책임은 하나님께 지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믿지 못하는 이 나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때만 참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혁주의 구원론과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이쪽 절벽과 이쪽 절벽이 있는데 아주 좁은 다리가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구원론은 뭐냐? 아주 넓은 다리가 있는데 중간에 가다 끊겨버렸어. 이쪽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과연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속죄교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편적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할 일이 아니고 가장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바로 저와 여론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도 초청주일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 한시름 이제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잘 요약해 놓은 이 귀한 교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둥이 서고 또 틀이 짜여져서 어떤 이단의 사상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택하심과 뜻이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듣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으로 먼지를 털고 돌아서고 또 받아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잘 전하여서 이 성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마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고 경험하여 지금도 복음의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의 삶 전체로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